네, 54절이나 되는 긴 본문을 읽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요 예배 시에 책별 강해를 시작하는데요. 먼저 민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민수기가 끝나면 어디 할 겁니까? 라고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이 구약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적은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적은 것이구나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민수기는 단지 백성의 숫자만을 나타내는 책은 아니구나, 인구조사원의 보고서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 민수기를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원제를 번역해보면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물론 처음 시작하는 장과 마지막 장에 인구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이 민수기의 거의 대부분의 분량은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만나로, 때로는 메추라기로,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꿈꾸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안 듣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부분, 그러한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자, 어떠한 광야를 지내는가 보면은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이제 시내 광야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막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민수기 10장까지, 10장의 1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은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바란 광야로 간다고 합니다. 이제 시내 광야에 있다가 바란 광야로 옮겨갑니다. 자, 그러다가 민수기 또 20장 1절로 갑니다. 그러면 이번엔 어느 광야로 가느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내용을 앞부분은 시내 광야, 또 중간 부분은 바란 광야, 또 뒷부분은 신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전에서 이 제목을 이야기할 때 광야에서라고 제목을 짓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의 제목을 보시면 민수기 또는 넘버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렇게 숫자,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원래 의미는 이렇게 광야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장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장은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앞으로 광야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필수품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한번 그 장면을 오늘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해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시내 광야에서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어떠한 것을 갖추고 가야 하는지 그 필수품을 알려줍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광야 여정을 위한 첫 번째 필수품은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시키십니다. 우리 1장 2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명령이 이제 주어집니다. 아까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셨겠지만 60만이 넘는 사람이 20살 이상의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당시에 출애굽했던 백성들의 숫자는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숫자의 인구조사를 한 20여일에 거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거는 별로 놀라시지 않는데 우리나라 인구조사할 때 상당 기간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이 많은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는데 한 가지 특이한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1장 3절입니다. 3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남자를 계수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세부적인 명령을 해주는데 그 남자들 중에서 20세 이상만 카운트를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바로 뒤에 나오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냥 20살 이상의 싸움할 만한 사람을 계수하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광야에서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까?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광야길에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싸워야 되고 우리의 피를 흘려야 되고 그래서 20살 이상의 건장한 남자들이 나아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광야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이 광야의 여정은 관광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이 여정은 그냥 우리가 소일거리로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산책 나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서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험난한 길을 가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광야의 여정에 어떠한 일이 있을 건지를 똑바로 인식해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나 비전 트립 같은 걸 준비할 때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합니다. 팀원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서로 재정을 또 준비하기도 합니다. 또 선교에 가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그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팀원들끼리 블로그도 조사하고 책자도 구입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와 특성에 대해서 열심히 스터디를 하면서 함께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간단한 회화도 할 수 있도록 언어 공부도 합니다. 몇 개월 동안 앞으로 자신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그 땅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여정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와 특성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해서 갑니다. 바로 지금 민수기 1장에서 그러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이 광야는 관광이 아니라 행군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이곳에서는 우리가 관광객으로서 그냥 투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군사로서 부름을 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대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광야 여정의 필수품에 있어서 이러한 곳을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필수품입니다. 자, 두 번째로 광야 여정을 위한 두 번째 필수품은 우리가 가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 이렇게 험난한 광야길을 가지만 전쟁터인 광야길을 가지만 그곳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두 번째 필수품이었습니다. 자, 우리 1장 4절에서 한번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지파에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야, 너희 지파 가운데 지파장 한 사람, 즉 우두머리를 한 명씩 뽑아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격이 급하세요. 5절에 보니까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임명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격이 급하셔서 곧바로 너희들이 임명할 필요 없다, 내가 12명 다 알려줄게 하면서 지금 12명 명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격이 급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셨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두머리는 어떤 의미냐, 이 우두머리는 신앙적인 리더인 거죠. 그리고 행정적인 리더인 거죠. 정치적인 리더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앞장서서 나아갈 장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의 공동체를 책임져야 하는 우두머리를 선출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출하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셨는지 내가 너희들 앞에 서 있을 그 지파장의 이름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12명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몇 명의 이름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장 5절을 한번 보시면 르우벤 지파의 지파장이 엘리술이라고 합니다. 이 엘리술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성격이 급하시다고요. 그리고 지파장을 임명하라고 해놓고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지 않고 그 지파장을 임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보니까, 첫 번째 이름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은 무엇이죠? 사막에서, 광야에서 피난처입니다. 이 반석은 변함이 없는 곳이에요. 언제든지 가도 피할 수 있는, 흔들림이 없는 곳이 바로 반석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러한 지파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광야길을 가더라도 반석의 역할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시므온 지파에 누구를 뽑았다고 합니까? 슬루미엘이라는 사람을 뽑았다고 합니다. 슬루미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은 나의 친구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친구와 뭐 하죠? 대화하잖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의지하죠? 친구에게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친구 역할을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의지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이끌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니까 이사갈 지파에는 누가 나온다고 합니까? 느다넬이 나온다고 합니다. 느다넬은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장 9절을 또 봅니다. 스불론이 나옵니다. 스불론 지파에는 누구라고 합니까? 엘리압이라고 합니다. 엘리압은 번역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아버지처럼, 그 넓은 품을 갖고 자녀들을 끌어안아주는 아버지처럼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을 모두 끌어안아주겠다,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1장 10절을 봅니다. 1장 10절을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에는 엘리 사마요, 므낫세 지파에는 가말리엘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엘리사마요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은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뭘 들으십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억울한 소리가 있으면 그 억울한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픈 소리가 있으면 그 아픈 소리를 들으십니다. 통곡하는 소리가 있으면 그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듣고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1장 11절을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에는 아비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비단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고 정의를 베푸시고 공평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너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가운데서 너희 공동체를 정의롭게 하겠다. 그 공동체 안에 공의가 있게 하겠다. 그 공동체 안에 공평이 넘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직접 선발한 이 지파장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반석이 되시면서, 때로는 친구가 되시면서, 때로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때로는 넓은 품을 감고 안아주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그 아픔을 들어주시면서 그 아픔을 보상해 주시면서, 때로는 공의와 정의를 앞세우시는 재판관으로서 그 광야에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광야의 여정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두 번째 필수품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라는 인식, 그 인식을 갖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광야 여정의 필수품은 바로 순종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다 계수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파장들과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세요 라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자 그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명수를 다 계수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징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계수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우리 1장 4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계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전쟁이 나더라도 이들은 전쟁터에 내보내겠다, 안 내보내겠다, 내보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군사 인원에 대해서 계수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이들에게 맡겨진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5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과 관련된 모든 기구가 있습니다. 또 부속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주위에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3절을 보니까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증거계가 있고 성막이 있으면 동서남북을 해서 그들이 진을 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진을 쳤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라고 합니다. 자, 증거계가 있는 곳에, 성막이 있는 곳에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안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성막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진노를 하시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자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경계를 섭니다. 무단 침입하는 자가 있으면 막습니다.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성막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레위인들이 그것을 철저히 책임감을 갖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54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노라 라면서 1장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앞에 나오는 지파장을 포함한 그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죠. 그리고 누구까지도요? 인구조사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따로 명령이 주어진 레위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아무튼 출애굽 백성들 그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뭐 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의 여정을 준비하는 세 번째 필수품은 바로 이 순종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긴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읽어보고 또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민수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앞으로 펼쳐질 그 광야 여정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광야 여정의 필수품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 그 광야 여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필수품은 물도 아니었어요. 빵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떠한 자신 지키기 위한 무기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꼭 준비해야 될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어떠한 곳인지, 그곳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었고요. 또한 그곳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었고요. 아,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구나,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이들의 여정을 준비하는 필수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광야의 여정을 지나간다, 광야의 여정 속에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어떠한 필수품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 민수기 1장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발견해 봤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 정확하게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길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간이라는 것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겠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다짐을 담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이렇게 흥얼흥얼거려 보니까 오늘 말씀에 가사를 다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준비했는데 잠깐 한번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올바르게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광야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놓이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두운 밤이 그렇게도 긴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이 광야를 지나는 어두움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어두운 밤이 길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나를 고독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광야가 나로 하여금 낮아지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만드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또 광야가 이런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광야에서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고 주님만 내 친구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두 번째에서 그 지파장들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면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게끔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러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우리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더 정결케 하게 해주셔서 광야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곳에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성령님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갖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광야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은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기도 합니다. 높아지려고 했던 내 꿈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 하기 위해서 내 자아도 내려놓습니다. 내 꿈도 내려놓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광야 여정의 필수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찬양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러한 인식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붙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